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현재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이날 터키 내 사망자가 3만 1,6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 사망자도 북서부 반군 지역을 포함해 5,714명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늘로 지진이 발생한 지 200시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생존자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에서는 18세의 남성이 건물 잔해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CNN 피르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터키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의 주거용 건물 잔해에서는 21세 그리고 17세 형제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해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어제 지진이 발생한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할 국경 통로 두 곳을 3개월 동안 추가 개방하기로 시리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는 어제 로이터통신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블링컨 장관과 왕이 위원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한일 외교 차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일관되게 말했듯이 그리고 그가 왕이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고 나는 이 조건이 옳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뮌헨에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왕 위원과 블링컨 장관의 회담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어제 왕 위원이 14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왕 위원이 1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하는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 안보 비전을 전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어젯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8시 직후 캠퍼스 내 버키홀과 학생회관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며 출동한 경찰이 두 곳에서 희생자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5명 모두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올해 43살인 범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범인이 경찰과 대치한 뒤 숨진 채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대치 도중 자살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 19명이 숨지는 등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대규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무기,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오는 24일을 전후한 추가 공세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이날도 바흐무트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집중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바흐무트에는 안전하거나 적 사격 또는 드론의 사정권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하르키우 한 곳과 루안시크 다섯 곳, 바흐무트를 포함한 도네츠크 지역 여섯 곳에 정착촌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문구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기 3.5m, 서해 앞바다 0.5내기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세 나라가 단결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차관들은 또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삼각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 정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continued to threaten the ROK, Japan and its neighbors and the world with the launch of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last year.
셔먼 부장관은 북한은 작년에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 일본, 그 주변국들과 세계를 계속 위협했다며 우리 세 나라는 단결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셔먼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 일본 방위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현동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 나라 외교차관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North Korea has launched a record number of missiles last year. And is yet threatening further ICBM and military satellite.
조 차관은 북한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군사 위성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지난 10일 한국이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성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도 이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이날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북한의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ublicly stated its intention to further enh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is year.
모리 차관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안보 억지력 강화, 일본이 비상의 미사국을 맡고 있는 안보리를 포함한 UN에서의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 등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아울러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계속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일 외교차관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단결된 자세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s dialogue reiterated our core message. We will remain aligned with the ROK, Japan, other allies and partners worldwide.
셔먼 부장관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전 세계 파트너들과 연대해 지역과 국제적으로 규범에 입각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것이며 오늘의 대화는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계속 대응할 것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일본과 함께 기후변화, 보건, 비확산 등 국제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 차관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으며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비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영토와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 차관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미국은 주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고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오늘 회의에서도 밝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일 외교 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에 한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상원 외교위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열려있다고 답했고 모리 차관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모든 국제 현안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국제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별도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미한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영내와 국제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세 차관은 2022년 전례 없는 횟수를 기록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1년의 재래식 군사행동,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언사를 비난하고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인 대화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세 차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일관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은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세 차관은 또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세 나라가 2022년에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훈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안보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프놈펜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문구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미한일 외교 차관협의회에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직답 대신 넓은 관점에서 말하자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에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Let me just say broadly when it comes to the DPRK, we've consistently called on
그러면서 이는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도 적용된다며 중국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협상하고 공식화한 모든 나라는 결의의 문구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주둔 미군, 영내 미국인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 일본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이어 그건 분명히 영내 어떤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신매매 위험에 놓인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tensely focused on this and it's the very reason why all of the cabinet departments and agencies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행정부 부처와 기관이 오늘 모인 이유라면서 모임은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이 도전의 우선순위를 두려는 우리 노력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에선 이날 인신매매 감시와 퇴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 간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끌었으며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학계, 민간 부분이 총동원돼 분석을 진행했다며 협력과 대응 방안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3일 중국군이 정보 수집을 위해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China has a high altitude balloon program for intelligence collection.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풍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정찰풍선이 이전 행정부에서도 운영됐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야 탐지됐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적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감시풍선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포함해 전 세계 여러 대륙의 수십 개 국가들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정찰 풍선을 통해 많은 정보를 탈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 assessed that at this time these balloons have provided limited additive capabilities.
우리는 현재 이러한 풍선이 미국 상공위에서 사용되는 중국의 다른 정보 플랫폼에 제한된 추가 기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중국이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정찰풍선은 그들에게 확실히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was briefed that this is not just an issue for the United States, but one for the rest of the world.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우리의 친구, 파트너들과 다루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보기관과 학계, 민간 부문과 협력해 이를 연구하고 국방부에 관련 팀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된 항공 현상의 도전과 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도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 미국은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기내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찰 풍선은 5개 대륙에 걸쳐 모든 나라에서 발견됐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불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응 조치마저 실패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 성명이 논의 두 달여 만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두 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 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대표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명 채택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의장 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사국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가 찬성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 중 한 곳이 반대하면 무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날 대표부 대변인이 의장 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두 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BOE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두 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약 두 달 뒤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 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안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조치로 인식되며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응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안보리 개혁을 외치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등이 추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북한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추진 현황에 대해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두 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 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는 VOA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VOA 보도에서 미국 측이 언급한 내용은 진전이 어렵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수장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역량을 확인하며 특히 공군은 폭격기들을 통해 그 능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어할 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역량을 동원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13일 미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강력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이날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공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And when I think about our mission stat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t's to fly, fight, and win air power anytime, anywhere. When I talk about anytime, anywhere, we have the capability to have that extended deterrence.
브라운 총장은 미 공군의 임무는 언제 어디서나 비행하고 전투하며 공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확장 억제를 유지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특히 폭격기 기단으로 확장 억제를 구현할 수 있다며 공군뿐 아니라 전군이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실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을 방어할 때 한반도상의 역량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미국과 한국이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nd how rock solid that is, but it's also
브라운 총장은 또한 한국에 두 번 복무했다며 1987년 처음 한국에서 복무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공군참모총장을 자신이 한국 군산공군기지에서 근무했을 당시부터 알았다며 양국 공군이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군산 공군기지의 제35 전술 전투 비행 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군산에서 제8 전투 비행 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담긴 관련 의회 보고 조항이 일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데 따른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화당의 아우무아 아마타 콜맨 라데바겐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소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2017년 각각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대북차단과 제재현대화법에 담긴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조항 중 일부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의 무기밀매와 이란과의 협력, 사이버안보 관련 불법활동, 그리고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에 관한 의회 보고 조항이 해당합니다. 스틸번의 법안은 북한의 무기밀매와 이란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에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이버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관여한 개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통신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에 관한 의회 브리핑도 실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성명에서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에 관한 대응을 의회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거론하고 우리가 제재와 기타 억지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 완전히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씨 정권과 중국 공산당과 이란, 러시아에 있는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료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사이버 정책 협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기술을 통해 민주사회의 번영과 인권 보호를 이룰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한국과 영국 간 제3차 사이버 정책협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과 억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13일 한용 제3차 사이버 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과 억제 문제를 비롯해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와 스마트 도시 및 사물 인터넷, 민간 부문 파트너십과 기술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한 영국 대사관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라온 윌 미들턴 영국 외무부 사이버 국장의 영상을 소개하면서 영국과 한국 간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ybersecurity is about making ourselves safer in cyberspace. It's about defending against threats to computers.
이 동영상에서 미들턴 국장은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지원 기술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사기와 신분 도용 또는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해당되며 스파이 활동, 중요 산업 교란, 허위 정보와 같은 국가 주도 위협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들턴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사이버 구조와 전략 및 역량에 대한 각자의 접근 방식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제3국 및 다자간 조직과 함께 국제 시스템 안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한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젬마 언고드 토머스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안보 비서관의 최근 발언 내용을 인용해 영국은 책임 있는 사이버 강대국이 되고자 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번영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글로벌 가치를 옹호하는데 사이버 역량을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고드 토마스 비서관은 앞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주한 영국 대사관 사이버 위크 행사에 참석해 영국 정부의 사이버 정책과 협력에 관한 목표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영국 정부는 양국 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10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조현우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윌 미들턴 영국 외무부 사이버 국장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 양국의 사이버 관련 주요 기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양측 대표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억제 전략과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사이버 안보 관련 민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기술 탈취가 양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최근 건군절 열병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딸 김주애의 파격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후계자 내정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이 왕조와도 같은 4대 세습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8일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아버지와 함께 등장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석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섯 차례나 공식석상에 참가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과 나란히 주석단까지 올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칭하며 예우 수준을 높였고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열병식 녹화 중계에서 열병 행렬의 선두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말에 뒤이어 등장한 백마를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라고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백두 혈통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백마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열병 행렬 선두에서 김주애의 백마가 김 위원장의 말을 뒤따라 등장한 장면으로 김주애 후계자 내정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또 14일 김주애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우표사는 오는 17일 발행될 예정인 새 우표의 도안 8종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5종이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서의 김주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계자서를 두고 엇갈린 견해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열병식을 통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조기에 세습 구도를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자신이 후계자로 늦게 공개되면서 집권 초기에 겪었던 정치적 반대와 권력투쟁 등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송 제1한인 무용수 출신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부인이었던 고용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에 시달려야 했고 집권 초 고모 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4대 세습은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기정사실화하면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고 거기 뭐 군인들이 백별통에게 충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세습을 일단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탈북민 출신인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김주애 후계자 내정 여부를 떠나 김주애를 내세운 이번 열병식 연출은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에 의한 북한 통치의 영속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커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일성 가문이 지금 어찌 보면 왕과 비슷하게 지금 통치를 하잖아요. 김주애가 다음번 후계자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북한 정권의 용속성을 주민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클 거예요.
오 연구위원은 그러나 김주애 후계자 내정설과 관련해선 북한이 후계구도와 관련해 내놓은 직접적인 언급이나 후계자 내정에 필요한 공식 절차가 없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13살가량의 맏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김주애는 아직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살 때인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38살 때인 1980년이 돼서야 공식화했습니다. 김주애는 현재 만 10살로 추정됩니다. 고위급 탈북민 출신인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열병식에서 아버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전형적인 어린 딸의 행동이 북한 매체를 통해 부각됐다며 후계구도 차원의 연출이었다면 보다 품이 있고 절제된 행동들이 매체를 통해 선전됐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아버지 볼을 터치하는 이게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는 그 어린 딸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후계구도라 그러면 그걸 이제 보도를 하면 그게 역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아주 어린 애잖아요.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고 지도자의 딸이 군 열병식에 나온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낯선 장면이지만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북한 주민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미래의 지도자로 상상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김 위원장이 딸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재 권력자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이제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이제 제시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본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와 딸의 스킨십? 뭐 이 정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된 시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만 8살 때였다며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 1월 8일 김정은이 만 8세가 되었을 때 김정은을 찬양한 발걸음이란 노래가 김정은과 이제 김정일 앞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야라고 소수의 측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정 실장은 김정일의 비밀주의적 태도 때문에 2008년 뇌혈관계 이상 이후 권력 승계를 서두르기 전까지 북한 지도부에서 김정은의 존재를 아는 간부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며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조기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녹화 중계한 열병식 보도 화면에서 김주애가 열병식장에 도착해 입장하는 동안 군인들 뒤편에 홀로 서 있는 여성을 김여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그동안 외부 사회에서 불거졌던 김여정 후계자설이나 2인자설은 김주애의 부각으로 힘을 잃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열병식 준비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민간위성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몇몇 지역에서 작은 점 형태로 처음 등장하는 군중과 차량이 두 달에 걸쳐 예측 가능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해진 공식을 따르듯 매번 반복되는 특정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북한 열병식의 처음과 끝을 미리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이 대규모 행사를 예고하는 중요한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조짐은 예외 없이 평양 동남쪽의 한 지대에서 시작됩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과 미림 승마장 북쪽에 위치한 이곳엔 김일성 광장 연단을 형상화한 구조물과 함께 병력 수천 명이 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평소 한산한 이 지대에 병력과 차량이 점 형태로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되면 북한이 대규모 행사, 즉 열병식 준비에 돌입했다는 최초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엔 작은 점 형태로 표시되는 병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나고 이후 한쪽 공간에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약 두 달 뒤 평양에서 열병식이 개최된다고 전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 때마다 약 두 달 전부터 이곳에서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초에도 영락 없이 이곳에 병력과 차량이 집결했습니다. 또 인근엔 병력의 임시 주거시설로 추정되는 대규모 텐트 지대가 형성됐었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할 또 다른 주요 지점은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이곳엔 주로 열병식 개최 약 한 달 전부터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평소에 조용하던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들어차는데 이들이 열병식을 약 2주 앞둔 시점부터 손에 빨간색 꽃과 수수를 들면서 이 일대를 붉게 물들입니다. 또 열병식 연습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일심 단결과 같은 대형 글자나 인공기를 형상화한 카드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올려 연출한 형상으로 우주에서 식별할 정도로 선명합니다. 만약 김일성 광장의 대형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8일 개최된 열병식을 약 사흘 앞둔 지난 5일에도 주민들은 75와 2.8과 같은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2월 8일 75주년을 맞는 북한의 건군절을 시사하는 숫자였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부교 2개가 설치되는 것도 열병식 1, 2주 전에 의식처럼 진행되는 표식입니다. 지난해 4월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이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도 열병식이 곧 개최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열병식을 약 2, 3주 앞둔 시점, 평양 순안공항의 활주로 연결 도로엔 차량 혹은 항공기로 보이는 물체 약 30개가 등장합니다. 이들 물체는 활주로 연결로를 따라 길게 도열한 형태로 발견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이나 김일성 광장 등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확인될 때마다 어김없이 이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 물체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혹은 트레일러 차량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때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일종의 에어쇼를 펼쳐왔다는 점에서 이들 물체가 비행체라는 해석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동시에 북한이 열병식 무대 설치를 위해 각종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를 순안공항에 대기시켰다는 분석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승절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절 두 달 전인 올해 5월 중순쯤부터 올해 두 번째 열병식 준비로 해석될 만한 이 모든 의식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류 문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유럽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언어학과 번역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조지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글이 한류를 타고 글로벌한 소통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로도 활약 중인 조 교수는 이런 현상이 한국의 국가 브랜딩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북한도 한류를 자산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2회에 걸쳐 보내드리고 있는 한류 열풍진단,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김영건 기자가 조지은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세계 5억 명 인구가 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듀오링고 앱에서 한국어가 7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등 유럽에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듀오링고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세종학당도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 제가 여기 런던에 있는 세종학당만 해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들어가는 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최근에 그 한글 학회에 쓴 한글의 꿈이라는 거를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이제는 이제 한류의 그 중심에 있을 거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과거에 미국에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포들이 많았잖아요. 헤리티지 러너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 보니까 이제 그 헤리티지 러너들보다도 비교포가 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국도 이제 비교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국어라는 게 교포 문화 중심의 그런 한국어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교포들이나 그러니까 K-POP 등으로 해서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K-POP 관계되는 트위터 건수만 78억 건이라고 7.8bill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외국어인 한국어를 유럽인들이 배우기가 쉬울까요?
한국어 단어에 처음에 관심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 공부를 하는데 듀오링고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팬덤 러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팬덤 러너 랭귀지 러닝이 굉장히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가 이거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외국어를 또 하나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한류는 굉장히 새로운 언어 공부, 언어 문화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랭귀지 러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신선한 일이에요.
네, 자신의 전공이나 특정 목적보다 스스로 흥미를 갖고 자기 의지로 공부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특히 노래보다도 K-POP보다 드라마가 굉장히 K-문화의 그 중심에 있는데 이 드라마나 이 영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걸 보는 거는 물론 서브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듣긴 하지만 계속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어 친숙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다를 보는 것 자체가 인보디드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인보디드 러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 픽업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오징어 게임 가지고 번역 워크숍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190명 정도가 온라인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게임을 다 보고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배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번 가장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은 단어가 깐부 같은 단어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단어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단어 많은 중에서도 음식 단어나 이렇게 좀 비주얼한 이미지가 어시스트된 단어들이 많고 그 언어 학습자들이요 그만큼 뭔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베이직 보케뷸러리가 늘어나면 그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를 다 보는 거 한 편을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언어 공부를 자기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언어학적으로도 효율성이 입증됐나요?
이제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언어 습득에 효과가 높은 거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K 비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건 셀프 모티베이티브인 거라서 굉장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 이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한국어가 계속 더 많이 같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이제 2년 전에 26개를 넣었지만 사실은 뭐 26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0개를 넣을 수 있어요. 너무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왜 작년엔 한류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나요?
오이지 자체에서 계속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페어니스가 있어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권에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 상황으로는 한국 문화만큼 글로벌한 단어 생산이 높은 문화권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OED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건 무슨 현상일까 이렇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예 한국어 단어는 제외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없는 게 아니고요. 그 OED는 드라프트를 항상 만들거든요. 드라프트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한꺼번에 발표를 할 건지 해마다 발표할 건지 이거는 OED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라 뭐 이게 없지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워킹한 엔트리는 굉장히 많고 한국어만 매년 하면은 좀 페어니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OED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다른 영어 사전에도 다 들어가고 다른 언어권에도 다 들어가요. 굉장히 임팩트가 높은 거죠. 네.
옥스퍼드대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 한류의 중심에 제가 이제 한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한글이 굉장히 첫 번째는 배우기가 쉽고요. 그 알파벳 숫자가 작아서 몇 개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포네틱 그 익스프레시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가 다 로마자에 의지하는데 로마자는 포네틱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글 자체의 문자 시스템이 세 개의 언어의 영어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뭔가 우리가 소통의 플랫폼을 만드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한글이 한류를 타고 세계어로 진화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한글은 액세서빌리티 높고 쉽고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그걸로 나타낼 수 있는 소리 가능성 무한하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글의 꿈이라고 해서 한글이 영어하고 더불어서 글로벌한 소통의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알파벳이다 이렇게 썼던 글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국가 브랜딩에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문화 현상이라면은 BTS 하나로만 이 한류가 끝나는 거라면은 이게 너무 생명력이 짧잖아요. 근데 한글은 굉장히 콘텐츠를 집행할 수 있는 에셋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높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 브랜딩하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한류와 한글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국가 브랜딩하기에 최고 좋은
그렇군요. 예, 북한도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국처럼 한류가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글이 세종대왕이 남한한테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한글을 쓰고 있는 한국어 화자가요. 그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고 또 제외 교포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고려말도 있고 연변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한글이 굉장히 한국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하나가 아니고 한국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라이즈 돼서 한국어도 굉장히 변이가 많은 언어, 큰 언어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언어든지 남한 언어든지 그 문화어든지 표준어든지 간에 이 한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다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든 어떤 버라이어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 익스클루시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한류 자체가 남한의 그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그런 문화가 글로벌 세팅에서 새롭게 이렇게 재탄생하고 재해석된 거기 때문에 이런 에셋을 서로 같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인조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베너핏을 지금 잘 자기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여러 법 제정을 통해 한류를 더 차단하고 처벌하는 걸 보면 북한 지도부는 그런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북한도 이렇게 한류를 에셋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한류가 꼭 남한의 한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류가 코리안 인스파이어드 된 팝컬처고 그게 글로벌라이즈 돼서 그거의 주체와 생산자와 주체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들 특히 소셜미디어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특히 그렇게 막 익스클루시브하게 남한의 문화라고 한류를 단정 지으는 건 자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조지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로부터 최근 한류와 한글 배우기 열풍에 관한 유럽 내 반응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9년 2월 14일 캡틴 쿡으로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제임스 쿡이 자신이 발견한 하와이 섬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1768년 엔데버호를 이끌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제임스 쿡은 10년 뒤인 1778년 태평양을 탐사하던 중 하와이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제임스 쿡 일행은 대서양으로 통하는 북극 항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탐험에 나서지만 이에 실패하고 하와이 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쿡 일행과 하와이 섬 원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임스 쿡은 1779년 2월 14일 원주민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은 물론이고 북극해에서 남극해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역을 탐사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쿡. 제임스 쿡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사이의 쿡 해역, 알래스카 남부의 쿡만 등에 그의 이름이 붙여져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270년 2월 14일 발렌타인 사제가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됩니다. 해마다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꽃, 초콜릿 등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렌타인스데이가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3세기경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의 허락하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에 차출된 미혼 남성들이 출병 직전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렌타인이라는 한 사제는 이러한 결혼 금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몰래 결혼식 주례를 서주게 되고 이것이 발각돼 결국 270년 2월 14일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되고 맙니다. 이후 사람들은 발렌타인 사제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을 세인트 발렌타인스 데이, 즉 성 발렌타인 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부터 발렌타인 데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840년대에는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계속 지속돼서 해마다 2월 14일이 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초콜릿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